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두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설교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정확하게 500주년이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진리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존하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다 상실되었어요. 거의 상실되었어요. 그렇게 천년이 흐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회복에 하나의 기점을 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0년이 흘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초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되어서 복음이 전진되고 난 이 시대에 아들을 왕의 왕으로 보내주시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 회복의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분에 어떻게 하여서 이 종교개혁, 리폼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요.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리포머들이 어떠한 기치를 내세우고 무엇을 회복했는지 그것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저항을 받아가면서 회복했던 아주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다섯 개를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연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 2절까지 제가 강론하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의 정황은 어떤 것이었던가? 마틴 루터와 요한 슈나이드라고 하는 젊은 사제가 비텐베르크 캐슬 처치 그 성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출석했던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정문에 95개 항목에 해당되는 대자보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착하는 그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그것도 오전에. 왜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발되었는가 하면 그때 정황을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종교적인 타락이라든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이것을 촉발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기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팔았더랬어요. 왜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교황청 재정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들은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시스템 자체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려 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루터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교황청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1517년 10월 31일 이때를 기점해서 3년 전 1514년에 독일 지역 면제부 판매 담당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빚을 집니다. 대주교로 있으면서 이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는데 독일 지역에 있는 면제부 판매에서 절반을 이 빚 갚는 대로 개인이 이용합니다. 이 사람은 대주교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판매하지는 않아요. 이제 판매 판촉 실무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유명한 테첼이라는 수도사입니다. 그 사람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면제부를 팔고 이제 돈을 확보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정황을 기록한 글을 제가 인용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테첼이 그리에 도착했다는 종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지방의 관리와 시민들은 모두 그를 영접하러 나오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십자가를 선두에 세우고 시가 행진을 부린 뒤 교회당으로 들어가면 근사하게 차려진 자리에 교황의 위임장이 놓여지고 면제부가 된 괴짝과 붉은 십자가가 제단 앞에 세워졌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독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교황의 사신이다. 여기에 속죄 정세는 얼마든지 있다. 남녀노소 너희 누구의 죄라도 이제 곧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내는 돈이 이 괴짝 속에 들어가 짤랑하는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연옥에서 튀어나와 자유의 영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다 믿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 1517년 되기 전에 3년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면제부를 서둘러 구입했습니다. 비록 그가 가난해도 이미 죽은 조상들의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지옥 대신에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위상을 위해서 서둘러 면제부를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이 제도화되면서 천년 동안 암흑기로 들어갔고 이 암흑이 계속 짙어져서 마틴 루터 시대 때 이러한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마틴 루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그가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꽃을 일으킨 기수였을 따름이죠. 그래서 진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회복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진리들 어떠한 진리들이 회복이 되었는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Five solas, 다섯 개의 sola, sola 하면은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오직 그런 뜻이죠. 다섯 개의 오직, 첫 번째가 오직 믿음, sola fide. 두 번째가 오직 은혜, sola gratia. 전부 다 라틴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이 다섯 개를 잠시 살펴보고 500년 뒤를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회복한 진리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짧게 적용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sola fide. 종교개혁자들은 그때 당시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가난해도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닌데라고 여기면서도 그런데 이 종교개혁 가들의 눈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구절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나 성경을 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괜히 집에 성경을 소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한 80년 전에 인쇄술, 우리가 아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3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180부 찍어내요. 우리는 하루 만에 한 권 이상 찍어낼 수 있는데 3년 동안에 180부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술의 혁신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라운드워크, 토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조금 조금씩 이 말씀들이 소개되는데 마틴 루트 시대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확 다가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주목해 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아무리 선행하고 구제하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룰 수가 없었던 절망적인 그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이 진리가 튀어나오듯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들은 그들을 감격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선행을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러한 진리가 들어오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천년 동안 억눌러 왔던 비진리에 속임당해왔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진리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다가온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회복한, 믿음의 선진들이 회복한 이 진리가 5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은 이것을 멋지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It is through faith from beginning to end.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발동하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초두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강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로 매듭지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5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가들이 회복한 구원받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그 진리 압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의 발동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국면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분을 믿는 삶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진리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개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약에 구원을 따낼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인물이 후보자일까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는 아마 상위 1%에 들어가는 인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나를 따라올 자 그리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 6절에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과장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바로 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주목합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 동일하게 로마서 3장에 이 말을 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동일하게 우리도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이 구절들을 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회복해 놓은 진리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신적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이 은혜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요. 자, 이제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완성한다고요? 은혜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신적 도우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나요? 하나님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회복, 치유 이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유일하신 구원자, 모든 것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데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뒷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세시대 때에는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만 성모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승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유골함,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가들의 눈에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성모 마리아가 아니며, 글쎄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떠한 성인 반열의 추앙을 받는 그들의 유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내비게이터 선교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교재 보면은 앞에 그림이 있어요. 수레바퀴 예화 그림이 있는데 바퀴를 굴러가게 하고 이것을 받치는 네 개 살이 있고 그 중심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정확하게 잘 그 의미를 캡처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예수께서 중심축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나서 그때 다시 재발견합니다. 리포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중심 되신 이 메시지가 혹시 다른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부정되었을 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진리 수호의 투쟁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게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눈을 확 뜨게 하는 무엇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보기에 로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것은요,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모두 배격해야 된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아시는 그리고 마음에 새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한번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재발견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을 사는 나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추상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래서 고백했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내가 호흡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 2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하신 분이다. 그럼 오늘은 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원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갈 때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것을 열망하세요. 내가 구원의 길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리포머들이 주목했던 구절은, 그리고 아주 많이 인용했던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많은 설교, 가르침, 이 로마서 11장 36절이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피조물도 주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대신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종교계에 있고 난 다음에 한 200년 뒤에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예, 바흐. 요한 스바스찬 바흐. 이 사람은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 이 자기 자필로 SDG. SDG는 라틴어 이 약자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악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SDG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외에, 그리고 그룩한 열심으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악보를 완성하면서 오는 영감과 이 창조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DNA를 만드시고 그 창조적인 능력이 이 작품에 배어 있도록 한 첫 번째 원인인 것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영이 지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앞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진리 회복은요, 사실 성경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권위였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 다음에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종교회의에서 내린 결정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황의 말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들은 무게를 두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무엇이 갖추게 한다고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한다. 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교부들이 교회 전통 가운데서 가르쳐 준 거라든지 아니면 종교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이 한 말들과 동등한 가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최고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이들이 회복합니다. 아주 거대한 진리 회복의 전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도전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서 저것을 버려도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지, 성경이 없어서, 내 개인의 성경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있는 도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최종 권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나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한 것이 희미한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최고 권위를 지닌 문서다라는 그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번역본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사이즈가 각각 다르고 글자 크기가 각각 다른 성경책을 지닐 수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을 이루는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나는 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런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지체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 10%? 20%? 내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는 어느 정도 내용에 둘러싸여 있는가? 성경에 내 삶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에 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것은 디모데전서를 쓸 때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거겠죠. 특별히 에베소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세대를 향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떠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에서 떠나 했기 때문에 믿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어떻게 믿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이 작업은 제가 믿기로는 서서히 일어나는 영적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히 이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 이 미혹을 허용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되게 하십시오. 무시로 수시로 시간을 내어서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 들을 수 있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어떤 때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읽는 것을 중단하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십시오. 저는 이 시편 구절을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둠에 있을 때 빛을 비추어서 나를 나의 내면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영혼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신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저 자신의 우둔함을 많이 확인해요. 짧은 시각, 왜곡된 어떤 패러다임. 그래서 이 구절이 제가 암송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 개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의 빛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나머지 5분 정도 히브리서 11장부터 시작하여 12장 초두에 있는 이 부분을 잠시 보고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구약에 있는 이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간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쓰였고 히브리서 기자의 서신을 쓴 그 사람의 시각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 서신을 쓸 당시에 기준하여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지금 사는 너희들이 신앙에 완주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때로부터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요.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자녀의 세대 이 구절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근접되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들이 누구인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500년 전 이 종교개혁가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를 회복한 그런 기수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진리를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믿음의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계주 경계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그래서 가장 빠른 주자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마지막에 세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일으킨 여러 가지 세대가 있는데 마지막 세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하나하나 회복해 오셨고 이제 그들이 회복한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새로 부어시는 하나님의 계시지식. 계시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전에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성님께서 새로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뜻이구나라고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이거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고 앞에 세대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적 계획의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적인 진리 회복의 바톤을 이어받아 살고 있는 와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는 마틴 루터도 들어가 있고 요한 캘빈도 들어가 있고 저빙글리도 들어가 있고, 아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교황과 맞섰던 바로 그 요한 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회복된 진리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더 행복해요. 죄를 허용하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삶이 훨씬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도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와의 전쟁은 이 성공적 완주를 위해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주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면, 주 예수를 바라보면 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거듭거듭 죄에 굴복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배제한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시도는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다가도 지는 쪽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그 현장에 개입시키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